제41장 판정의 신뢰 37번째 자매의 간증. 나는 어렸을 때 기독교를 보면서 서양 사람들의 문화 침략이라고 여겼습니다. 16살 때 상해로 와서 공부를 하던 중 사도들 믿음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사람의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925년 침례를 받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길가에서 복음지를 뿌리는 일은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또한 각처로 다니며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이후에 상해 문덕리의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일에 대한 실제를 깨닫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나는 또한 종파에 옳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왕태진 자매를 만나고 나서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하는 일에 대하여도 분명해졌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가 여전히 세상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비록 기도할 때 입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 방에는 좋은 옷 한 벌이 걸려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좋은 옷 입기를 좋아하는 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은 실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 나로 좋은 옷을 입는 데서 떠나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을 관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에 관한 일을 말하는 데까지 읽다가 성경의 글자가 갑자기 특별히 커져 보였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그것을 응하려 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는 다만 일반적인 믿는 이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전도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시련을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박탈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피아노 반주하는 일을 다루셨으며 내가 먹기 좋아하는 것을 다루셨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내 몸은 연약해져서 가을 무렵에는 병상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았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모든 다스림을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나는 모든 영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나는 연약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오히려 내게 안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전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 나는 언젠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개월 동안 침상에서의 휴식을 거쳐 올해 4월 9일 나는 특별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곧 네 형제님께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 집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형제님께 나는 첫 번째로 자신을 내맡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너무나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후 줄곧 집회에 참석하여 산 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산 위에서 나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없어야 할 갖가지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두 주 동안은 내 일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서 나의 실패, 형제자매들의 실패, 교회의 실패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의 괴로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두셨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유일한 그릇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일을 보자 즉시 내 눈물이 말랐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교회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자매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과연 누가 사역을 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에 많은 것을 섞음으로 인하여 도대체 누가 사역을 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분이 모든 결실과 영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역이 누구에게 속했다면 영광도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은 내가 있지만 영광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훈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역과 영광에 있어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역에 있어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광에 있어서도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일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조금도 그 가운데 개입되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그분의 사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사역이 조금도 없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조심하지 않아도 교만해지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위적인 틀들은 다 무너져야 하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무너져야 합니다. 어떤 형제는 죄를 인하여 흘리는 나의 눈물조차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설령 우리가 죄를 인하여 흘리는 눈물조차도 섞인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사람이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았다면 주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역이 누구 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게 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십자가는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약해져서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을 정도까지 연약해져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연약하게 되는 데까지 이끌려져서 심지어 일어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흔적이 충분히 깊다면 기억해둘 필요 없이 언제든지 성령의 기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겸손, 인내, 순복 등의 일을 여전히 기억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받은 다루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당신의 기억으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해내야 한다면 그 사랑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억 가운데서 당신의 인내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한 인내 역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억 가운데서 당신의 겸손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조차도 감히 말을 못하고 확신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날 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엎드러졌습니다. 그의 강퍅함은 무너졌으며 그의 확신도 무너졌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연약해졌습니다. 이 연약함은 성령의 기억을 의지하여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깊은 상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연약해졌으며 그의 생명까지도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그는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했으며 털끝만큼의 능력도 그의 것이 아니었으며 완전한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아무도 이 역사가 누구 한 것인지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해져야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털끝만큼의 부분조차도 주님이 한 것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했다는 착각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비춤으로 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속한 부분이 조금도 없음을 보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전히 체념하여 사역에 있어서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끌려져야 합니다. 사역의 원칙은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주님이 오셔서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라지만 이 원칙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주님의 원칙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주님의 부활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임을 보는 그때 부활이 있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잊어버릴 수 있는 겸손이라면 여전히 자신의 여력이 남아있는 것이며 충분히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연약해지는 목적은 바로 영광을 완전히 주님께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자매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당신의 모든 기도는 당신의 말과 같이 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형제에게 말한 것과는 다른데 나는 그의 말이 그의 기도와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말처럼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제안을 받아야 할지를 알고 뒤로 끌어당길 수 있듯이 당신의 기도 역시 뒤로 끌어당기고 제안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참된 것을 만질 수 있으며 기도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영은 당신의 말과 합해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당신을 은혜로 대하실 것을 믿습니다.